네, 장마철이 오면서 완전히 더운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 라디오 시즌2에서 만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만박, 조근조근 만화 박물지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심리학자가 등장하고 있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고요. 웹툰 라디오에서 이렇게 만화에 대한 이야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인기 있고 좀 핫한 웹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것이고 또 이슈화를 좀 만들기도 쉬울 것 같은데 왜 주로 좀 시간이 지난 만화들, 출판 만화나 일본 만화들도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만화를 선정하는데 특별한 원칙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화가가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읽고 자랐던 만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요, 저 자신에 대해서나 그리고 제가 그리는 만화에 대해서 뭔가 저도 모르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특히 만화가뿐 아니라 작가라는 종족은 자신이 섭취하고 자란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정하는 만화들은 대부분 지금 당장 인기가 있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화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만박은 오래전에 제가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만화 아시나노 히토시 작가의 카페 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만박 시즌2의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는 앞서 인사드렸던 나노가 이종범이고요. 열심히 연재 중이라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웹툰 라디오의 다른 채널이죠. 어떤 교집합이라는 방송을 위해서 고라 작가님이 오실 예정인데요. 그 전에 서둘러서 먼저 조근조근 만화 박물지부터 녹음을 하려고 좀 일찍 와 있습니다. 그 날씨 얘기로 보통 시작을 하는 게 좀 식상하긴 하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장 먼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날씨 얘기겠죠. 지금은 장마철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고요. 이 위쪽은 말이죠.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있는 부천의 그 작업실은 여러 작가님들이 입주해 계신 건물인데요. 지금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뭐 모든 작업실의 작가님들이 녹아내릴 듯한 더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날 것이냐 여러모로 공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 고3이 되면요 저희는 거의 하루 종일 자습을 했습니다. 특별한 진도가 있지도 않았고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습을 하면서 혼자 하는 거죠. 쉬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제가 고3 때 저만의 시간 그 관리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음악 테이블 활용해서 시간을 구분지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왜 그 학교에 가면 책상 두 개가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로 쪽이 아닌 그 안쪽 책상 거리 있죠. 즉 자기의 짝쪽 책상 거리에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안쪽으로 해서 작은 종이 가방을 걸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들을 담아두는 그런 종이 가방이죠. 그 종이 가방의 사이즈가 음악 테이프로 딱 크게 맞아요. 2단으로 쭉 넣으면 이제 꽉 차게 되죠. 당시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CD가 아닌 테이프로 사서 모았었거든요. 그 당시 생각하면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급식비를 받으면 바로 테이프를 잔뜩 사서 한 달 동안 빵과 뭐 물만 먹었다거나 혹은 그 자율학습을 빼먹고 도망간 아이들의 도시락 업체에서 온 도시락을 뭐 대신 먹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음악을 되게 좀 탐닉하듯이 들었던 시절이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테이프를 사 모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저한테 맞는 방식의 감상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의 장르나 그 뮤지션의 종류로 과목을 나누기도 했고요.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가요나 그런 것들은 좀 쉴 때 듣기도 하고. 그 당시에 아주 한때 유행했던 것이 조지 윈스턴이라는 사람의 뭐 피아노 연주곡들이 많았어요. 예, 뭐 디셈버 이런 앨범들이 있었죠. 영어를 할 때는 뭐 팝송 가사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이프가 이제 앞이 끝나면 잠깐 5분 쉬었다가 한다거나, 혹은 앞뒤가 끝날 때까지는 안 쉬고 하다가 테이프 하나가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기능적으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요즘 보니까 만화도 제가 약간 비슷하게 즐기는 면이 있더라고요. 뭐 연재 마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정이 나뉘어 있고요. 또 이 작업을 하는 공정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제가 읽고 싶어지는 만화가 따로 존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요즘같이 연재 스케줄이 바쁠 때는 아무래도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만화를 좀 즐겨서 보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앞으로 좀 쭉쭉 진행이 되는 이야기를 읽어야 연재 중에 잠깐 쉴 동안 읽어도 뭔가 좀 내용을 읽은 것 같고, 또 마음이 좀 급할 때 읽어도 충분히 감상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공교롭게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느린 템포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게 이제 카페 알파라는 만화입니다. 카페 알파는 일본의 아시나노 히토시 작가의 작품인데요. 1994년에 월간 애프터눈에서 연재를 시작해서 2006년까지 총 140화를 끝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보실 수 있는 길은요, 학산문화사에서 서연아님의 번역으로 다시 나와서 10권의 단행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페 알파는 굉장히 여러모로 특이한 구석이 있는 말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래에 이제 바다로 잠기고 있는 중에 일본이 배경입니다. 그 만화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제 있던 길이 오늘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호수 아래에는 과거의 도시였던 잔해가 그대로 이렇게 잠겨 있어서 밤마다 가로등이 그대로 켜지는 거예요. 뭐 물론 말하는 게 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밤에 주인공이 호수 아래에서 빛나고 있는 도시의 잔해, 가로등 불빛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는 알파 시리즈로 불리는 로봇들이 인간과 거의 비슷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봇이 나오는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은 그 인간과는 좀 이질적인 이방인으로서의 로봇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 만화에서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다른 인종 같은 느낌의 익숙함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뭔가 좀 미스테리어스한 설정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비행선이 성층권단 정도 높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날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감이나 밤 같은 그 과일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아름으로 안고 가기도 하고요. 그 한 알을 이렇게 양손으로 안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자연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세계관 안에서 인적이 굉장히 드문 아주 외딴 곳에 그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알파라는 여성형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그 알파를 중심으로 역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카페 알파라는 공간과 알파라는 그 주인 로봇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메인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로봇들은요, 각 로봇마다 오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의 경우에는 오너가 아주 옛날에 알파를 남겨놓고 떠난 상태고요. 어디로 떠났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그 알파는 오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너와의 어떤 기억들을 반추해가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이 카페 알파라는 곳은 그 주변에 좀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알파라는 로봇의 미소가, 그러니까 웃음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이제 자주 놀러오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타카이로라는 소년이고요. 또 그 소년을 좋아하는 마키라는 더 어린 소녀가 있고요. 이 두 소년 소녀와 알파와의 에피소드가 아주 많은 에피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이 만화 안에서 알파가 주로 타고 다니는 것은 낡은 스쿠터입니다. 그 스쿠터니까 기름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카페 알파가 정도로 거의 사람이 오지 않는 인근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주인 할아버지가 있죠. 그 주인 할아버지와 알파와의 교분도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들입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그 알파와 또 주유소 할아버지 그리고 타카이로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잘한 일상들이 벌어져요. 뭐 알파의 특징들이 묘사가 되죠. 가끔씩 오는 손님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그 손님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신다거나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스쿠터를 타고 뭐 장을 보러 다닌다거나 혹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시대의 사진기가 있겠죠. 좀 다른 구조의 사진기인데 그 사진기를 선물 받아서 일상을 찍으며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묘사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는 캐릭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작가가 그 필요에 의해서 인물들을 집어넣고 또 독자로 하여금 그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하지만 이 만화의 경우는 그런 종류의 소개의 느낌보다는 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인물을 데리고 알파에게 간다거나 또 서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에피소드가 흘러나오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좀 하나씩 넓혀가는 과정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적인 어떤 설정, 자기적인 느낌의 설정이나 그런 속도감 있는 진행이 없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취향에 따라서는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유를 가지고 만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드물게 편안한 인물 소개의 느낌이라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파에 대해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화 초반에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로봇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독자들도 처음엔 로봇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이 만화 안에 등장하는 그 타카이로라는 소년과 정이 들기 시작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반대로 점점 자신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 이유는 그 타카이로라는 소년도 나이가 들고 점점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청년이 되어가고 또 이야기의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 그 타카이로라는 소년도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기 때문인데요. 한 인물과 정이 들어서 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떠나가게 되면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 알파는 로봇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죠. 하지만 타카이로는 나이가 들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헤어진 이후에 그 이별과 그리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혼자 변치 않는 로봇의 특징들 때문에 점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근미래물에서 안드로이드나 로봇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주 무거운 종류의 정체성 고민은 아니고요. 주로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 혹은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좀 더 맞닿아 있습니다. 인물들끼리 만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요. 또 헤어지는 속도도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그 알파가 주인공 알파처럼 헤어짐을 미리 예감하게 되고요. 또 그 헤어짐을 준비하게 되고 헤어지고 나서는 천천히 그리워하는 과정을 함께 겪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가라앉아가는 세상에서 혼자 나이를 먹지 않고 남겨지는 알파 그리고 손님을 기다리지만 거의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카페 이런 설정들이 겹쳐지게 되면 아주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주는 이유는요. 오히려 그런 그 고독하고 쓸쓸할 수 있는 설정 안에서 생겨나는 그 캐릭터들 사이의 아주 작은 교차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다뤄지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자기 주변에 언제나 사람이 많고 또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시절에는 뭐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딱히 인식을 하지 않죠. 주로 뭐 대학교 신입생 때라거나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늘 왁자지껄하게 사람들과 지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진 않죠. 그냥 당연히 의례 그 친구들은 옆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뭐 군대에 가거나 여자들도 뭐 여행을 간다거나 해서 조금씩 고독해지고 뭐 요즘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죠. 뭐 고시생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그동안에 자기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존재하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이었는지를 되새기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에 가서 야간에 보초를 쓸 때나 혹은 해외여행, 그 유럽여행, 배낭여행을 갔을 때 혼자서 길을 걸을 때 정말 혼자서 즐겼던 풍경이나 감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게 되지만 또 그럴 땐 주변에 없죠. 그렇게 되면 돌아왔을 때 다시 재회를 했을 때 그 재회가 더 그만큼 반가운 법이죠. 왜 군대 간 친구들이 휴가 나오면 굉장히 효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나 형제끼리 많이 싸우다가도 나이가 들고 떨어져 살게 되면 가끔씩 명절 때 만났을 때 싸우지 않죠. 좀 더 이렇게 형제 간의 우애를 느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카페 알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설정과 이야기는 주로 고독함과 쓸쓸함, 그래서 주로 나레이션이 많고 인물들이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 각 인물들이 서로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에피소드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서는 꽤 고독하고 쓸쓸한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간간이 나오는 인물들끼리 함께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아주 따뜻하고 또 그 애틋하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그 카페 알파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소한 생활툰, 뭐 일상툰, 혹은 요즘 웹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다이어리툰 같은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화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굵직한 사건 중심의 플롯이 아니고 인물들의 일상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특이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생활툰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픽션으로 가득한 가상세계가 배경이기 때문에요. 마치 이런 거죠. 보통 일상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배경은 뭐 회사 생활이나 혹은 주부의 생활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라고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일상툰인데 로봇의 일상툰이다. 일상툰인데 근미래 SF 일상툰이다. 이렇게 좀처럼 우리가 공유할 기회가 없는 종류의 배경으로 일상툰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모순되는 특징이 자아내는 느낌이 굉장히 낯설게 하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만화를 보게 되면 그런 낯설게 하는 효과를 아주 증폭시키는 디테일한 설정들이 만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만화를 좀 보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종류의 디테일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유소에서 알파의 스쿠터에 기름을 넣어주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그 할아버지가 또 젊었던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던 여자 선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늙어서 할머니가 됐고 지금은 의사 선생님인데요. 과거에는 과학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도 과거의 젊었던 시절에 있었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줘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과거의 시절을 돌아보는 두 사람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몇 페이지 안 되는 연출 안에서도 독자로 하여금 두 사람의 아주 긴 과거 히스토리를 쭉 함께 봐왔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서는 또 이 두 사람이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던 시절은요. 주인공 알파 같은 알파 시리즈 로봇들이 처음 만들어지던 초창기였고요. 또 아직 일본이 바다로 가라앉기 전이나 혹은 그 침몰의 시작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고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아주 다양한 앵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독자로 하여금 작가는 작중에 어떤 인물에게 이입을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몰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주인공에게 이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쓰죠. 혹은 주인공의 동료나 친구에게 이입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셜록 옆에 있는 왓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이런 만화들의 경우는 각각의 인물들 하나하나에 이입을 시켜볼 기회를 여유있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도 덕분에 아무래도 아주 고해상도의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거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두 노인의 과거 히스토리를 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고 했죠. 또 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두 노인을 보면서 변해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마찬가지로 받게 됩니다. 일종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경험이겠죠. 그리고 알파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자기만 혼자 변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변치 않는 것들에게서 많은 위안을 얻고 또 그런 것에 의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높은 하늘을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 그 비행선이라거나 혹은 기계들, 오래 묵었던 기계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거나 혹은 선물 받은 카메라로 찍었던 풍경들 중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상 속의 편린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또 그 안에서 의지를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작은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빠른 호흡의 이야기에서는 사건을 다룰 때 그 템포 조절을 하겠죠. 그 정반대 방향에는 아주 느린 이야기 덕분에 그 느리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린 템포 덕분에 그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들, 그 각 인물들의 각자의 이야기들을 아주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종류의 보여주기는요, 영화나 드라마, 특히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 매체형 연재물,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종류의 매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유가 없죠. 물론 시트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만화에서는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지금은 주로 이제 핵심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는 그런 종류의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는 전적으로 캐릭터에만 집중해서 느린 속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도 한번 써보고 싶으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는 제가 주로 작법서 공부를 하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시절에 쓰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약간 사건 중심의 스토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도 그 인물에 대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위주의 스토리를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작가에게는 뭐 최고의 연습이라는 건 역시 실전이죠. 실전 원고가 가장 최고의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자를 무시해가면서 연습하는 마음으로 연재에 임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지만 또 반대로 아주 높은 완성도로 연재를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심하면 그 연재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업 작가, 즉 돈을 받고 연재를 하는 직업 작가에게는 그 두 가지 입장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가 샜네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제가 또 재밌었던 것은 러브라인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애매한 인물 사이의 그 감정선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형 로봇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또 타카이로라는 소년과 알파 사이의 감정선도 있는데 어떤 독자들은 이 카페 알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선을 레즈비언적인 동성애 코드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성관계에 국한된 호감, 즉 이성애에 국한된 얘기라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호감을 전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즉 여성형 로봇 둘이 굉장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났을 때 설레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행동이 어떤 퀴어적인 요소로 보인다기보다는요. 헤어짐이 담보되어 있는 시대고 또 언제 누가 나를 떠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나 아닌 다른 사람, 뭐 불특정한 어떤 사람,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나 순수한 타인에 대한 호의, 호감 이런 것들의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좀 있고요. 흔히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히 이유가 없이도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주는 게 없이도 그냥 그 사람을 호의로 대합니다. 거기에는 뭐 깊은 계산은 없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없죠. 사람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 만난 사람이 좋고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순수한 호감으로 대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카페 알파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기본적으로 다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호감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만화고요. 카페 알파를 읽으면서도 제가 잠깐 혼자서 망상을 해봤던 것이 요치바랑과 굉장히 연관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조만박 시즌1에서 제가 다뤘던 요치바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즈마 키오이코의 작품이고요. 근데 왜인진 모르겠는데 그 몇 가지 지점에서 왠지 아즈마 키오이코가 이 작품을 그 카페 알파라는 작품을 좀 좋아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뭐 작가끼리 친한지는 제가 알 수 없죠. 뭐 그림의 양식을 보더라도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미니멀한 펜선 위주로 묘사를 한다거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그렇고요. 물론 카페 알파는 조금 더 나레이션에 기반한 조용한 톤이라면 요츠바랑은 아이가 주인공인 만큼 조금 더 톡톡 튀는 상황과 사건들이 많지만 또 재밌게 주인공 머리색까지 같은 녹색이고요. 제가 과거에 카페 알파를 처음 읽었을 때도 마지막 권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방송을 녹음하기 전에 쭉 읽다가 일부러 마지막 권을 아껴두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읽지 않은 만화에 대해서 이 만화 박물지를 녹음하는 건 꽤 드문 일인데요. 가까웠던 사람들하고 조금씩 헤어지기 시작하는 얘기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만화를 후딱 끝내버리고 싶지는 않은 약간은 아까운 마음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상황도 마지막 권은 아껴두고 있고요. 지금 이 녹음이 끝나면 아마 작업실로 돌아가서 읽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시나노 히토시 작가의 카페 알파라는 만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완전히 여름이 돼서 굉장히 덥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부디 몸과 마음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을 좀 각자의 방식으로 잘 버텨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만화들이 그런 여름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뭔가 박진감 넘친 그런 만화보다는 소소하고 조용한 만화들 위주로 자꾸 고르게 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쳐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에너지를 내서 또 좀 신나고 활기찬 활극성 만화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조금 만화 박물지였고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만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